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좀 먼 그런 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8장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이 3개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기적이 3개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앞부분에는 3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내주시고 그 과정에서 혈루증 걸린 여자도 고쳐주셨죠. 두 번째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귀신 들려서 이 귀머리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온전히 하셨던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행하셨는가?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36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37절, 38절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은혜를 베푸실 때, 역사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보다는 뭐 산 위에서 아니면 뭐 평지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길바닥에서 설교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더 많죠.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회당이건 어디건 그런 곳들에서 가르치셨던 일들을 이제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특별히 가르치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내용들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시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지껏 없었던 그러나 가장 귀하게 들어야 했던 천국말,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마지막 구체적인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을 박탈당하면서 심판과 형벌을 당해서 이런 지경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상황들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쳐주신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 앞에서 직접 행하신 것이어서 사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직접 본 것, 제자들이 직접 들은 것,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 이런 방식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르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듣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10명 수업 앞에 놓고 수업하면 10명이 다 듣고 있나요? 요즘은 한 7, 8명은 퍼져 잡니다. 안 듣습니다. 그럼 나머지 들었던 애들 그래서 다 기억하고 받아들이나요?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듣는 사람들이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걸 듣고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뒤에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늘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귀한 은혜들이고 놀라운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두고 무언가를 행동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셨을 때에 듣고 받아야 됩니다. 전파하셨을 때에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 내가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잖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그냥 머릿속에다 그냥 확 넣어주시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걸 믿고 태어나게끔 하시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내가 목숨 걸고 있으면 사랑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다 팽개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은 아닌 그런 방식으로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로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청년들이 어떤 경우에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지만 누가 청년들이 이제 진로를 정하거나 할 때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나 혼자에게만 유익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유익을 주는 것들이어서 어떤 직업을 갖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청지기답게 잘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조금 선택할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기왕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첫 번째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든지 두 번째로 전파하잖아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것을 직업으로 삼든지 세 번째는 고치는 일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 한의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누군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고치는 것을 하든지 이런 세 종류의 일을 나의 직업으로 삼으면 실제로 내가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것을 비슷하게 감당하면서 생업으로 삼게 되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36절인데 36절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앞에 35절은 예수님의 행동하신 거였어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보면 딸이 죽었던 경우 또 맹인으로 태어난 경우 귀신 들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으셔도 되냐면 니네가 다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니네가 다 심판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죄지어서 심판받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당해야 될 몫이고 그냥 그것을 다 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당연히 여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마음을 품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무리의 모든 가난하고 곤고한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자는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갖고 와서 양들에게 먹이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좀 중간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자입니다. 양들은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가 좋은 것이 있는지를 아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목자가 없어요.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기는 한데 목이 마르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이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애쓰고 수고를 해도 실제로는 초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그게 바로 이 무리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재 무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겠죠. 결국 앞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하나는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는 전파해주시고 또 하나는 고쳐주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다. 이게 지금 주님과 관련된 두 가지 설명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보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저 무리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제자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도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사실 문자만 놓고 보면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가서 추수는 안 해도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건 아니겠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너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는 건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또 가서 그들의 곤고한 형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늘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 곤고한 삶의 부분들을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늘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부모는 뭐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이라도 더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채우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참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추수꾼이 된다, 일꾼이 된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는 결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수하는 일꾼이 모자라서 좀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일꾼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일꾼을.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을 품고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모자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닮고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처럼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 저도 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만,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향해서, 그리고 교육자들 향해서 기도 때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 아이들,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많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일까?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요. 뭐온 세상에 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몇명안 되니까 추수할 거리는 많고 세상은 넓고 일꾼은 적은, 뭐 그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일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꾼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냐면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수천 명을 앞에 두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한변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더 많이 하신 건 뭐냐면 주님을 찾아온 사람 혹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탁월하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100명도 구원하고 막 3,000명도 구원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나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던 사역들을 놓고 보면 사실 한 사람을 우리가 잘 돕고 섬기려면 한 사람이 온팡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다 경험 통해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한 사람이 온전히 수고해야 한 사람 키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그래도 일꾼이 대여섯 명은 되어야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돌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10명씩 20명씩 돌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야,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누군가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보냄받은 추수꾼으로 잘 섬기다 보면 주님 또 다른 추수꾼이 또 필요합니다. 또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누렸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추수꾼으로 잘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성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꾼이 모자라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잘 순종하고 그래서 칭찬 듣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서 배워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모저모로 우리의 연약하고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처럼 주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잘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육 가운데 주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 제자들, 추수할 사람들 보내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